크레이그 그로셀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현재 미국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차세대 교회 지도자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분입니다. 라이프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요, 1996년 미국의 한 자그마한 도시에 차고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만에 2만 명가량이 출석하는 초대형 교회가 됩니다. 현재 9개의 각 지교회 캠퍼스들에서 매주 37번의 예배가 드려집니다. 전 세계 기독교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감각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역을 도모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런 목사님이 재미있는 책을 써냈어요. 목사로 산다는 것,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목사의 고백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주 거기에서 진솔한 고백을 하는데 한번 몇 가지 들어보세요. 나는 지독하게 외롭다. 세계적인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를 이끄는 교회 지도자가 나는 지독하게 외롭다. 나는 항상 걱정한다. 나는 아주 가끔이지만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다. 나는 완전히 자격 미달인 것 같다. 나는 비판받는 일이 힘들다. 나는 실패가 두렵다. 자, 저는 그 고백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을까요? 위로를 받았을까요? 나하고 비슷하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하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목사님이 결코 믿음 없는 한심한 목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페인의 작가 미구엘 드 은암으로 나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그의 시에서 신앙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열정도, 마음의 갈등도, 불확실한 것도, 의심도, 심지어는 좌절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믿고 있을 뿐이다.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너무 단순하고 순진한 만병통치약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혼란, 의심, 갈등, 이런 거 너무 쉽게 정죄해서도 안 돼요. 믿음이라는 원리가 이 세상 속에서 작동되어질 때에 그것은 그 자체로 믿음의 저항, 믿음의 혼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믿음의 혼란과 도전과 갈등을 겪습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고 작동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때로 우리가 징계를 받거나 하나님이 막으시거나 응답하지 않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이나 내가 한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걸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 믿음에 도전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한 지 제법 되었는데도 여전히 내가 죄인인 것 같고 내가 한심해 보이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 그때 우리 믿음은 흔들려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바울 역시 이러한 믿음의 도전들, 믿음의 의심과 혼란들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가지고 그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그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역의 고난에 더해가지고 날마다 물론 하나님 일 때문이지만은 스트레스, 염려, 근심으로 시달렸다는 거예요. 날마다 시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들이 겪고 있는 믿음의 현실이에요. 믿음은 온실 속에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도전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수많은 도전, 근심, 염려, 스트레스 그리드를 갖고서도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어보셨듯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후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귀하고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십시다. 먼저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랍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편이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편 맞습니까? 이렇게 의심될 때 있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편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죠. 흑인 노예 해방운동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4년 동안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미국의 남군이나 북군이나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전쟁 중에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동일하신 하나님께 전쟁에서 이기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참 하나님 고민 많을 겁니다. 어느 쪽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어느 쪽 기도 응답해야 되겠어요? 어느 날 북군의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링컨 대통령이 군대 막사에서 깊은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그때 보좌관이 링컨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카카, 하나님이 과연 우리 편이 되어주실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링컨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를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물어보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 편입니다. 우리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의미에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신단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늘 결핍과 부족을 느끼면서 거지근성을 갖고 맨날 영적인 거지처럼 주세요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풍요의식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 내면이 언제나 풍성해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여유롭고 윤택한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들어보세요. 늘 부족하고 아쉽고 그래서 기도도 더 하게 되고 뭔가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예, 거지근성을 버려야 돼요. 제가 한 번은 미국 유학 시절에 LA의 파사디나라고 하는 곳에서 열린 성령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모였어요. 한 1,000명가량 모였는데 한국 목사님들도 많이 가셨어요. 저도 소문 듣고 이제 갔습니다.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제 후배 전도사님, 이분은 언론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좀 지적이고 깐깐하고 좀 성령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많이 열려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데리고 왔어요. 저는 굉장히 사모했고 이 친구는 억지로 그냥 끌려왔습니다. 세미나 마지막 날 이제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하고 또 특별히 앞에서 안수기도 받기 원하는 분들 나오라 그러더라고. 재빨리 제가 이 전사님 손을 이끌고 막 쫓아갔어요. 기도 받으려고. 그 막 이제 그 세계에서 오신 사역자들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를 탁탁 서로서로 안수기도를 하는데 제 앞에서 사람들이 안수기도를 받는데 막 팍팍팍 쓰러지고 막 몸을 흔들고 뒹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야 드디어 내 차례가 왔습니다. 주여 뒹굴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한테 탁 손을 대는데 아무런 느낌도 그냥 평안하지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그래서 그 저를 기도하시는 분 중에 눈을 딱 쳐다보는데 서로가 눈을 딱 쳐다봤어요. 얼마나 개면적어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가지고 죄송해서 그냥 주저앉아줬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제 다음에 제 뒤에 있던 전도사님에게 그 사역자들이 탁 안수를 하는데 안수를 하자마자 왜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이분이 막 몸을 막 떨면서 영적인 진동을 경험하는 거예요. 막 손을 흔드는데 세상에 제가 사람이 그렇게 손을 빨리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들어보니까 막 차 타고 가는 중에도 또 이러고 집에서 자다가도 이랬대요. 얼마나 강한 어떤 성령의 어떤 능력을 받았는지. 그래서 제가 집에 가다가 은근히 어때요? 기분이 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니 내가 더 성령님을 사모하고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기도도 많이 하고 참여했는데 아 저 친구는 억지로 끌려왔는데 저 친구는 이러고 있고 저는 아무런 체험도 없고 맹숭맹숭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하고 제가 조금 불평하니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뭐가 그래 아쉽고 뭐가 그래 불평하냐, 좀 이거 안 흔들면 어때, 좀 이거 좀 안 뒹굴면 어때, 뭐 뒹굴어도 좋지만 안 뒹굴어도 괜찮잖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이미 최고의 것, 가장 귀한 것을 다 받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찬송하면서 집에 갈 때는 막 얼굴이 충만해져가지고 막 은혜 가운데 그렇게 들어갔어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어주셨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가장 큰 은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가장 큰 사랑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확인했어요. 가장 큰 축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런데 뭐 더 큰 거 받을 거 있다고, 뭐 대단한 거 받을 거 있다고, 뭐 대단한 축복 있다고 자꾸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큰 거, 더 대단한 거, 더 놀라운 거. 정신 차리세요. 이미 다 받았다니까요. 이미 최고의 것 받았다니까요. 이 풍요의식으로 무장하세요. 왜 아직도 결핍되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이것 자체로도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부족하고 아쉽고 하나님 좀 안 주는가 막 인색해하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아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은혜가 부족하고 은혜가 떨어져서 은혜가 결핍되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는 뭐냐? 은혜 확인하고 이미 주신 큰 은혜 음미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 저한테 오늘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면 오늘 설교 잘못 들은 겁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되겠어요? 은혜 확인했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해 봅시다. 은혜 확인했습니다. 예, 그게 사실은 더 엄격한 의미에서 바른 인사예요. 예배 자리에 왜 왔습니까? 그저 은혜가 떨어지고 결핍되고 부족해가지고 아쉬워서 온 게 아닙니다. 이미 우주적인 사실로 영적인 사실로 십자가의 찬란한 은혜 최고의 축복이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거 다시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최고의 은혜 속에서 나머지 것들은 조금씩 조금씩 덤으로 우수리로 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뭐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 자신 우리를 평가하고 다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죄인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자화상이 밝아야 돼. 예수 믿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고 자기 자신이나 마귀의 평가에 휘둘려가지고 눌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자화상에 시달리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예! 세상에서 우리가 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공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용납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것이 아닌 건강한 자화상, 밝은 자화상 속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늘 우리를 별 볼일 없는 자요 죄인으로 참소해 올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아닙니다.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의를 붙잡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많이 봉사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성경을 많이 읽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크게 크게 감격하며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너무너무 특별한 의미에서 기뻐하세요. 어떤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부부가 그저 교회는 습관처럼 왔다 갔다 했죠. 근데 딸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소희랍니다. 이 딸이 4살 되었을 때에 백혈병에 걸린 걸 알게 됩니다. 4살밖에 안 됐는데 같이 투병을 하면서 아이를 수발하면서 하나님께 이전과는 다른 간절한 부모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이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아이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이 아이 엄마나 그 아빠는 이전에 습관처럼 교회 다녔던 믿음과는 다른 차원이 높은 어떤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아이를 천국으로 보낸 후에 엄마는 일기장에다가 짧은 만남, 긴 이별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말하지 짧은 쉼표처럼 가슴 아픈 너와의 만남은 짧은 만남이었다고. 빛바랜 한 장의 사진처럼 아득한 너를 안고 살아야 할 이별은 너무나 긴 이별이라고. 그러나 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깨끗한 믿음 주려고 너의 생명을 던져놓고 갔구나. 새 속에 찌든 내 영혼 닦으라고 고사리 같은 내 순한 마음 내 머리맡에 두고 갔구나. 그래서 너와의 만남은 짧은 만남, 긴 이별이 아니란다. 영원을 사모하는 믿음 주려고 나와 함께한 시간이기에 긴 만남이었다. 하룻밤 자고 나면 깨어날 이 세상에서의 삶이기에 너와 천국에서 만날 그때까지는 짧디 짧은 이별일 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나?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나를 돕기는 도우시나? 그런데 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조차 이 소희의 엄마는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을, 그 믿음의 고백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시를 들으면서 감격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엄마의 중심을 받으시고 그 믿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크게 기뻐하시고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믿어드리는 것,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의 믿음의 최고봉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편이 되신다는 것 기억하세요. 이미 가장 귀한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어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색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기 합당한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 믿고, 여러 가지 믿음의 저항과 도전과 혼란과 갈등이 있는 이 믿음의 현실을 뚜벅뚜벅 견고한 믿음을 붙잡고 계속하여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사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옵소서. 늘 부족과 결핍의식에 시달리는 빈궁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깊이 깊이 깨닫고 묵상하여 이미 다 받았다는, 이미 가장 큰 것 받았다는 풍요의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을 의심치 않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실까요?